아마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면서 일하시면서도 텔레비 보시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들려오는 또 그 이야기들 또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감회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좀 오전에 좀 보고 또 틈틈이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의 눈길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심도 사실은 과거에 북한이 보여왔던 행태에 따르면 이해할 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위장 평화쇼다라고 비판하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번 회담을 환영하고 있고 잘 되기를 또 바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 증거가 그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냉면 얘기했잖아요. 점심시간에 평양냉면집이 그렇게 오늘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오늘 좀 나가서 평양냉면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 아내께서 오늘 점심은 짬뽕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신 바람에 제가 말도 솔직히 꺼내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사실 저도 사실은 오늘 평양냉면 먹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많은 국민들이 그 회담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잘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마 서로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제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가만히 보면 평화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평화란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평화를 이루기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이룬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인간의 노력, 정치적인 노력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죠. 뭐 이런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5월 달에 또 예정된 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오늘 발표된 것처럼 또 이제 세 나라 혹은 네 나라가 함께 정상회담하는 등등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평화라는 거는 성경에 말하는 바에 따르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여러 가지 뭐 고무적인 결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 또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휴전된 지 65년 만에 휴전이 이제 종전 선언으로 나가고 그리고 휴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취해질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 또 명시적인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난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작년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같은 날이 2018년에 있으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자꾸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사실 우리 인간으로 감히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가운데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뭐냐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 통독도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한민족이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진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1948년에 대한민국, 그리고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갈렸어요. 1년 후에 독일은 1949년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습니다. 독일은 그로부터 40년 후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공식적으로는 1990년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40년 만에 그들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내걸려졌었어요. 그 현수막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교회에 감사한다는 거였어요. 왜 교회에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이와 같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 결정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독일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 그게 1982년부터 시작된 동독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의 니콜라스라고 하는 교회, 루토교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982년 5월의 어느 월요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기를 만 7년을 하고 1989년 10월 9일에는 무려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행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2년 5월의 어느 월요일 날 기도회가 시작됐을 때 그 기도가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 통일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엄연한 현실, 이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이 조그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인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 시간을 내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전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마치 겨자씨의 비유처럼 세상에 심어질 때는 가장 작은 씨였지만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이루어져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유처럼 그 작은 기도회가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일에게는 40년 만에 통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48년 남북한 남한과 북한의 단독 정부가 들어선 것을 기점으로 하면 지금 올해가 70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뜨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를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죠. 한번 절 따라하시죠. 역사의 주관자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물론 강대국들이 힘이 있죠.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계 일각에서는 올해가 특별히 이제 남한과 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회복되는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와 연결시키기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70년을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제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연히도 일치해요. 그래서 교계의 일부 분들은 올해 2018년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소식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또 집착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질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질. 그 본질이 뭘까요? 그거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70년 동안 빠짐없이 7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어요. 70년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절대 그럴 리가 없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우리는 차분히 담담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 보면 하나님은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섯을 보란 권력을 갖고 있던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누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선포해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간 안에 그 특정한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힘을 떨치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또 결국은 쇠하고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에 그 나라를 힘을 주시고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바벨론 포로부터의 귀환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준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허리띠를 뛰게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주시고 그에게 심지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까지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레스는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땅은 미국과 중국일 거예요. 근데 그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의 도구일 뿐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귀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되 십자가 신앙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통치자들과 시작. 한번 절 따라해보시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 비춰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었어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1차적으로는 악한 영적 세력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여러 단어들,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사단의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은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배후에서 조종을 해요. 여러분,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골로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첫째, 무력화시켰다고 그랬어요. 무력화라는 이 단어는요, 무장해제라는 뜻이에요. 무장해제. 갖고 있던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경거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는 이 싸움을 많이 했던 나라죠.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 군대가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싸워요. 싸워서 이기죠. 그러면 패전국의 왕과 지도자들 또 사람들을 줄비역듯이 쫙 데리고 와요. 어디로 오냐면 로마로 내려와요. 로마예요.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승리한 이 장군은 로마의 시내로 사람들 앞에서, 많은 로마 시민이 보는 앞에서 퍼레이드를 벌리고, 그리고 패전국의 모든 왕과 그의 지도자들은 뒤에서 마치 노비처럼 줄에 굴비 엮이듯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겠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바로 배후의 악한 영적 세력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들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저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영적 승리예요. 십자가를 통해 영적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 땅에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고귀한 피가 흘려질 때 바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희생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 두 사람의 헌신, 어떤 사람들의 이 희생,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 피가 흘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십자가에 들여졌을 때 구원과 승리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시작. 여기 보면 원수된 것을 허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셨어요. 무엇을 허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던 그 육체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정상회담 관련된 영상을 보셨을 텐데 첫 번째 그 장면도 굉장히 가슴 뭉클했죠. 예, 그 군사 분계선 나타나는 그 불과 한 50cm도 안 되는 거기에 양측의 정상들이 서서 악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고 다시 또 두 사람이 건너갔다 다시 넘어오고 잠깐 아주 잠깐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분사분계선 53년 이후에 65년째 서 있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맞췄던 그 담들을 하시고 모두 원수된 것을 허무신 하나님. 십자가는 허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허무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1917년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 종교회가 썩어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917년 공산혁명이 있기 전에 종교회는 러시아 부동산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귀족 종교였습니다. 종교회는 정치와 결탁해서 세속화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 독일이 통독될 때에 우리는 교회에 감사한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공산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교회가 희망을 주고 낮은 대로 찾아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부에 취해 있었고 권력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러시아라는 나라를 또한 심판하기에 이르셨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이길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회에 평화가 깃들길 원한다면 교회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정말로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지심을 담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더욱더 겸손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했어요. 예. 자기의 육체로 원수된 것을 중관한 막힌당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소멸한다는 뭐냐면 죽인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원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하고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수되었던 죽음이 죽었어요. 원수된 것을 여러분 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화평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십자가의 신앙을 굳게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다스리고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희생, 자 십자가 능력이고 십자가 또한 우리에게 희생이라면 그런 능력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걸 통하여 이루어진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세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연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해서 만들어진 가정이 늘 화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정도 역시 싸웁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혼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 사랑조차 바로 이기적인 자신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어떤 해가 될지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지겠지만 중요한 게 뭔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보세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이 땅의 화평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가졌던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치적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뿐이겠구나. 그것은 기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 백성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에 십자가의 능력과 희생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저는 설교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한 나라의 현실과 현실에 관한 예화는 아니지만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큰아들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작은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큰아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노모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집안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큰아들은 어머니하고 또 다른 가족과하고도 관계를 잘 안 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평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노모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그 어머님이 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들이, 큰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무심하시지. 이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아들을 노모가 눈 감기 전에 좀 예수 믿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드디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비록 형제들 간의 관계는 안 좋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큰아들이 그 모든 장례를 또 주관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목사인 이제 아들 이제 동생에게 부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아무리 목사여도 삼어제를 지내야 되고 삼어제에서 제사까지 지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사로 일관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고민이 됐겠죠.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지만. 근데 어머니는 예수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 믿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세상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니까 이 둘째 아들하고 그 부분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환을 계기로 13년 만에 이 화해도 하고 그래가지고 꾹 참고 하자는 대로 일단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삼오제 하루 종일 전까지 이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이 얘기했던 대로 제사 음식도 선수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당일 아침에 제사 음식도 가져가지만 또 집에 있는 성경들을 다 끌고 갔어요. 한번 이제 결판을 벌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일가친척이 모여서 제사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늦없이 갑자기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 그 영상을 한번 틀어보자. 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 안에 누워 있을 때에 그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영상이 눈에 비친 순간 이 큰아들이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병상에 누워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런 게 정말 압도적으로 그 감정이 와크되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인 동생이 보고 형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준비해 왔던 모든 성경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절절히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때문에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책을 냈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선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진정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이 한반도 땅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